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과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21절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을 좀 주보나무로 이렇게 좀 끼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저희 교회에 찾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반감부터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감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전의 교회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어떤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의 냄새가 나는 모습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입을 좀 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즉시 반감을 드러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교회나 신자가 아니고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자나 교회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이 좀 부정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색안경부터 쓰고 들으시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잣대로 볼 때 기독교의 복음이 이성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워서 아시는 바대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전만 해도 신의 존재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음악의 주제가 다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지 미켈란젤로의 여러가지 명화들 전부 다 신과 관계된 주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세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이 통제 가능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이작 뉴턴은 본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발표할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구속으로 밀려나고 하나님 자리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은 과연 절대적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잣대와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금성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처럼 화성이나 금성에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륭 화복을 점을 치는 방식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동양 철학에 뭐가 있다라고 공부하려 드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란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불교에 또 동양 철학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성만으로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연재해나 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또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양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질문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거침돌은 이 시대의 가치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단 하나의 철학이나 단 하나의 종교, 단 하나의 진리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수납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당신에게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진리라고 할 때 절대로 사람은 나에게는 진리다라고 말해야 되지 모든 사람에게 진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상대주의에 쩌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가르침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뭘로 사람들이 인식하는가? 독성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중앙일보를 봤는데요. 왜 1cm가 그만큼 된지 아세요? 1cm.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뭐 지구 전체를 다 재해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1m, 그 다음에 1cm, 1kg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에는 규빗이라 그러죠.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 해서 규빗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를 재했는데, 그 이후부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거리를 환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알지 못해서 그냥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만들게 된 그런 근본적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한번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정말 참 신비로운 시대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백만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천에게 별로 수놓아진 이 은하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신비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창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들이 일정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참 신비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추돌 사건이 있었지요. 관제탑을 만들고 서로 교신을 하면서 끊임없이 조정을 해도 그런데 그 광활한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차를 발차시키기도 하고 도착시키기도 하는데 때로 그 열차끼리 추돌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자와 세포들, 일정한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데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자동화 기계에 때로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 조정실에 가보시면, 통제실에 가보시면 이것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의 뇌는 750억 개의 뇌신경 세포들이 만약에 연결 고리를 통해서 다른 신경과 연결해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고 때로는 자율신경계라 그런 신경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경계도 있죠, 그죠? 우리가 위 같은 경우에 내가 작동하고 싶어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내가 뛰고 싶다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우리 인체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수 과학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만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끼워놓으시라 그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능력과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조물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시지만.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시를 잘 쓴다. 그 사람이 작품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우리가 계측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복잡한 그런 사물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이 작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안함 사건, 그 천안함 사건의 그 배우가 북한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그 조그만한 올해 부품 조각 그 하나를 보고 그것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의 소행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머리도 이런 조그만한 조각 하나를 통해서 이 사건의 그 배우 인물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파괴되지 아니한, 물론 인간의 타락 때문에 파괴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모종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요.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인격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버스가 지나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버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왜 그렇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갖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 존재인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이 어떻게 변화되다가 진화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학설이요 가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아이디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요즘에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내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동물은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인격자만이 인격적 주체를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 주체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난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을 누가 만들어내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법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흔히 법치국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법에 순종하면 상을 받지만 법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그런 육체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지,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만큼만 먹어야지 10인분을 그냥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어떤 존재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에이즈나 광우병과 같은 거예요. 소가 그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빨리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우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왜 생겼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 맺도록 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찾으신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한다.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도덕적 인격을 가진 통치자에서 주장된다는 사실은 이런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인식과 기준과 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질병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모든 성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십계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적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동경이 항상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미라를 왜 만들지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승 간다는 사람들에게 왜 노잣돈을 둡니까? 인간은 결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술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극단적 얘기긴 하지만 기도원에 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슬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쨌든 인간이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제가 쭉 말씀드린 바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격적 분이시오 그분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물은 인격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 우리가 물론 고의 잘 모시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이나 어려움들,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정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로 이성과 과학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문제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사회문제연구소, 무슨 전략연구소, 연구소가 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각에 무지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빈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주실 때는 무엇에 주신다고요? 빈손에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경건과 종교적인 어떤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득한 선물을 저한테 안겨줘도 저는 받을 손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 피조물의 위치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하나님처럼 행동하세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여러분들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무지나 오류나 우리의 판단의 착오를 시인하고 피조물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데 일이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무슨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몇 시간 후면 쓰나미로 지금 모든 해변이 다 초토화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면서 내가 좀 더 큰 모래성 만들겠다라고 다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참 탁월한 존재처럼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탈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잘 타는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빈필이 와서 연주를 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찬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내면에 죄가 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는 사람답게 행동하던 사람이 하루 일과를 파하고 어두움에 그런 세월로 접어들게 되면 이 밤에 시간이 도래하면 갑자기 사람이 뭐가 되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펴보고 공동으로 지금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사람의 감시, 감찰이 없어지면 금세 도둑으로 금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부동산 계약하지 않은 분들 없죠? 부동산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등기부등본 떼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두 사람과 함께 그냥 계획서 가지고 쓰지 않지요. 꼭 부동산 가고 공증인한테 가서 공증도 받고 전세권 설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왜 요즘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회사 전체를 무장합니까? 하도 회사 기밀을 빼내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안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런 것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때로 과장해서 말을 하는지요? 사실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저 한 100% 정도는 뻥튀겨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잘하는 사람은 뭐 얼마나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보면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 좋지 않지는 않는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희생해가면서 농담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는 공식적 그런 의례 절차가 된 것,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회사의 시간과 회사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죄들을 막느라 정부와 통제기관이 발벗고 나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마약 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 많은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 논리로, 경제인은 경제 논리로, 사회학자들은 사회 논리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편리감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러나 더 복잡하고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멕시코만의 유전 유출 사고지요. 그리고 유전자 복제 연구 이런 것들을 왜 정부에서 통제합니까? 나쁜 데 사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다 들이대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고 이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신경과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경정신과의 손님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박충동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의 무게감을 벗어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애를 써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무게감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을 아시지요? 제가 언젠가도 저희 교인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법정 스님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까? 1932년에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서 전남대학교 상대 재학 중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평생 불가에서 도를 닦았는데 그러나 그도 마지막 죽을 때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유언장 제 첫 머리에 이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유언장 첫 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금생에서 지은 허물은 생사를 넘어서 죽은 다음에도 참아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력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돌을 닦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돌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서 상당히 도덕윤리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은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죽을 때는 병마와 싸웠고 사단과 싸웠어요. 그래서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를 행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들 수 있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책감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받는 피해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 범죄자들을 경찰이 추적했다가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범인을 딱 잡으면 그 범인이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러죠. 왜 편합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도망 다닐 때 그 고통과 우려움을 그가 겪어봤기 때문인 것이지요. 카톨릭에서는 죄를 범한 만큼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경건을 수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주신경을 10번 이렇게 외우면서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하죠. 그렇게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아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우려움들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를 쳤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만약에 그 때문에 고심하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자살을 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그런 고통과 우려움이랑 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대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가 하면 두 형제가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동생이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것을 보고 형이 그 동생을 결투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그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망태기에다가 돌을 넣고 물이 흘러내리는 절벽을 오르다가 떨어져 내리고 오르다가 떨어져 내리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에 대한 표현이죠?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결과를 없애는 것이지 죄에 대한 망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죄는 생각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력 종교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 찾으셨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 말씀은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해준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여자가 분명히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혼녀와 조용한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읽지 않으셨지만 20절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녀가 임신했다. 또 예수소가 처녀의 몸으로부터 났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연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존재할 근간도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왜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성녀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만 마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적으로 이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까지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절대로 갖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력 종교의 방식, 인간이 돌을 닦고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책감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내 대신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거저 받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요 이 죄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께서 친히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천지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어겼다라고 하면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사면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인생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또한 저희가 마음으로 잘 깨달아서 인간이 능히 질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온 분들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참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저왔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